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 같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제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믿음과 모든 여건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제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또 우리 주님을 이미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이런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치고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또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은 왜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느냐, 이런 질문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비슷한 질문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것이 없고 전적으로 자기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18절에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몇 번 더 나옵니다. 2장 5절에도 나오고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또 같은 차원의 말씀인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도 2장 2절, 3절, 5절, 12절, 그리고 본문 맨 마지막 절인 16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느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8절,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섬기기 시작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20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이 없던 시대라 해도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계시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해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러고요.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없는 사람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일반 계시라 그러고 또는 자연 계시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무슨 계시라 그런다고요?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이 일반 계시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제일 궁금증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가 또 복음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잖아요.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이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라는 옛자도 못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지옥 갔느냐? 그런 궁금증이 한 번쯤은 사람들에게 다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궁금증 안 드셨어요? 드시죠? 지금도 아마 그런 궁금증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에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미루어 볼 때 자연 계시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핑계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무신론 사상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같으면은 적어도 오늘 20절 이 말씀에 의하면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여기 하나 오려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큐티 교재로 쓰는 그 책에서 제가 오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글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탈북 청소년 캠프를 다녀와서 이런 글입니다. 탈북 청소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모두 9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인데 전국 각지에서 이 캠프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 하늘을 보다 문득 그래 저 하늘에는 신이 있겠지. 이렇게 배고파 죽어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날마다 기도를 했다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탈북하여 중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 막연하게 믿었던 그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 똑같아서 자신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실려있죠? 이 여자아이는 북한에 살 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에는 신이 있을 거야. 저 신에게 내가 참 잘 보이고 또 저 신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내가 죽으면 좋은 대로 갈 거야. 그런 믿음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국에 와서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끝내 중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평생 막연하게 남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제가 믿기에는요,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에는 그 아이 천국 갑니다. 적어도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는 특별 계시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성경도 없고 복음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고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시대 때 성도들 다 예수님 모르고 사실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 몰랐습니다. 모세 예수님 몰랐습니다. 다윗 예수님 몰랐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또 다윗이라든가 이런 분들 막연하게 대충은 조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정한 복음 그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구원받았고 천국 갔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성경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수님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공평하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계시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보내주고 지옥 보내느냐?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어느 시대, 어느 개인,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분들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들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복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지구상에는 3분의 1 내지는 한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예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면 하나님은 예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요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도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뭐냐.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안 들려줘도 그 중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기불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면은 전기불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호롱불에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반딧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불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전기만 키면은 너무너무 밝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서 조금만 떨어진 사람들은 이 전기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반딧불 잡아가지고 불 밝히고 또 어떻게 불을 만들어가지고 호롱불로 불을 밝히고 살아간다면 전기불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롱불만 가지고도 너희들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불을 그들도 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기불을 가르쳐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도 좋은 참 빛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선교를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에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24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동성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결국 한다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여자를 사랑해서 요새는 결혼도 또 막 허가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성애 이것이 마치 어떤 성적인 취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굉장히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이 이런 짓들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인간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추악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죄악들의 그 시발점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28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죄악들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면은 절대로 이런 죄 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타락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진공 상태로는 못 있습니다. 뭔가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든가 아니면은 엉뚱한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믿어야 된다. 뭔가를 경외해야 된다. 그거는 본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가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엉뚱한 다른 하나님을 이제 안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기네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도 그래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오늘 보면 3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동성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쉬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양심이 자꾸만 묻어지고 떼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책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동성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성적인 취향 아니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옳은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대해졌어요. 자기네들도 죄를 짓고 죄 짓는 누군가를 보고도 또 아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보면은 책망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성인 군자라고 해도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한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매 한 가지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태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태인 이 두 그룹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지금 사도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참 짐승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늘 비판하고 늘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은 유태인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폭넓게 이해해가지고 예 도덕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경건한 사람이건 불경건한 사람이건 또는 도덕적인 사람이건 비도덕적인 사람이건 유태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큰 돌을 바다 속에 떨어뜨려도 물에 빠지고 조그만 돌멩이 아니 모래알 하나 바다 속에 떨어뜨려도 빠지는 것은 동일하듯이 여러분 큰 죄인 작은 죄인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뿐이지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똑같고 그래서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을 보시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있는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느냐?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율법이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 봐라, 너희들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양심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 말씀이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심판합니까?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에게는 여러분 양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옳은 거다 옳지 않은 거다 다 압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아니했지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지옥에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하는 말이 나는 부모가 없어. 부모가 어디냐 세상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못된 짓 골라서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가 없어. 나는 부모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벌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런 자식 같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이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못된 짓, 악한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돌아가야 되겠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 회개라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들을 벌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한 삶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시니까 멸시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 벌리고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 계속 가다가는 멸망한다. 지금 나에게로 나오느라.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